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5월 3일 화요일 아브람과 롯. 창세기 13장 1에서 18절을 읽어보라. 품성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아브람은 그가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 아브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그의 첫 여정이 멈추어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 아브람이 처음 그 땅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멈추어선 곳은 베델이었다. 애굽까지 이어졌던 불행한 헤매임은 끝났다. 아브람은 회개했고 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다. 아브람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타났다. 땅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조카 롯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람은 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배려했다. 이와 같은 너그러움과 친절함은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롯이 앞으로 그의 이웃이 될 사람들의 악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이 넉넉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을 보면 그의 욕심과 성품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던 홍수 전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아브람의 선택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 땅은 아브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것이었다. 롯과 달리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난 뒤에야 그 땅을 바라보았다. 아브람이 롯과 헤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신 후로 처음 그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이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 땅을 두루 다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땅을 아브람에게 주셨음을 확인시키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선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다. 아브람은 그 선물을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받을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기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으시다. 교훈입니다. 아브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었다. 묵상.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롯과 아브람의 선택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중요한 선택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기심을 드러냈던 롯.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하였던 덕택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예절이었으나 예절은커녕 그는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는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부조화 선지자 133. 아브라함처럼 너그럽고 친절한 삶을 통해 제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참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과 풍성히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읽는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스콰이어즈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의 딸을 찾아달라고 사설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자신과의 결혼이 두 번째이고 처음 남편은 한국 동란 때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을 8살 때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양육 입양된 후에 소식이 끊겼는데 12년이 흘러서 아이를 찾기 원한 것입니다. 그 기관은 아이를 찾았는데 그 딸은 클로디어라는 가수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은 클로디어는 한마디로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앞도 못 보는 어린 자식을 버린 어머니는 어머니도 아니다.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며 소리쳤습니다. 클로디오 마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로디오 양부모는 단 한 번만이라도 친모를 만나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양부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한 번의 짧은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클로디아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고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전사하자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겼던 것입니다. 클로디아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상인이 아니라서 친모가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였습니다. 그 오해가 풀리자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가슴 아픈 세월을 보냈는지 얼마나 딸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의 진심을 모르는 불신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평화롭던 이 우주에 반역과 죄가 발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고 사단은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피조물에게는 금지시키고 자신만 누리는 이기적인 분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내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결국 반역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죄와 반역의 기초였습니다. 우주가 창조된 이후 십자가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 완전히 계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온 천사들이나 우주거민들도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신비를 완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사랑이신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은 위기의 순간, 즉 상황이 어려워지고 희생이 요구될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 세계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최후의 본성에 대하여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비난에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하게 됩니다. 죄는 무지와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지와 불신으로 시작된 반역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무력을 사용하여 즉결 심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루시퍼의 동기와 본성과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시초에 사단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완력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을 더욱 증가시켰을 것입니다. 나를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식의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본성과도 배치될 뿐더러 즉각적 무력 사용은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킬 뿐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단을 제거한다면 제2의 루시퍼, 제3의 루시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안전하지 않는 우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논리적인 설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의혹에서는 설득이나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몸으로 당신의 본심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전시를 통해 피조물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주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죽어야 하느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심으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우주세계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그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승리의 과정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1944년 6월 6일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해서 독일군의 허리를 꺾고 주력 부대를 괴멸하여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찌르고 승리를 결정한 날을 D-Day라고 합니다. 승리는 결정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거의 1년 동안 연합군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향해 진군하면서 저항하는 독일군을 소탕해 갔습니다. 마침내 1945년 5월 8일 연합군이 수도 베를린을 점령함으로 히틀러는 자살하고 독일군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날을 V-Day라고 부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D-Day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결정적 승리의 시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었고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3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하시고 사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쪽부터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대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시대소망 761쪽 764쪽까지 말씀입니다. 첫 창조는 미완성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평화의 은혼을 통해 십자가를 통한 새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과 은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창조하셨고 또 일방적으로 왕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주의 대권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피조물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분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에서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반역의 가능성이 있는 우주였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반역의 가능성이 사라진 안전한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첫 창조에서 하나님은 홀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에서는 당신의 피조물과 구원받은 피조물과 공동 통치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는 구속의 경륜이 마치는 이 땅에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원하여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그분을 알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제3장 절망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나는 떨면서 머리를 숙였다. 몇 사람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로 음성을 높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대단히 귀중한 많은 진주처럼 나에게 나타났다. 기도하자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심령의 부담과 번민이 내게서 떠나가고 주님의 축복이 부드러운 이슬같이 내 위에 내렸다. 나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 이외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차단된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너무도 강한 힘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이튿날 돌아왔을 때 큰 변화가 나의 마음에 일어났다. 나는 전날 저녁 아버지의 집을 떠난 동일한 그 사람이 될 수는 거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절이 언제나 나의 생각을 채우고 있었다. 내가 그 말을 조용히 되풀이할 때 나의 마음은 행복으로 충만해졌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견해는 바뀌어졌다. 나는 이제 그분을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엄격한 압제자로서보다는 친절하고 자상한 부모로서 바라보았다. 나의 마음은 깊고 열렬한 사랑으로 그분을 향해 갔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졌다. 그분께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었다. 어떤 그림자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나에게 나타내준 빛을 가리지 못했다. 나는 구주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확증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평안과 행복이 이전의 우울과 고민과 너무도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지옥에서 구조되어 하늘로 옮겨진 듯이 보였다. 나는 심지어 생애의 시련이 되어온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상을 영원한 사물에 고정시켜주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야심적이었으므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세속적 성공과 허영에서 차단시켜준 쓰라린 고통이 없었을 것 같으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 6개월 동안 나의 마음에는 그늘이 덮이지 않았고 내가 깨달은 바 의무를 등한히 하지도 않았다. 나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과 하늘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었다. 이제 내게 제시된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업에 관한 분명한 견해에 놀라고 황홀해졌다. 나는 더 이상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었다. 나의 완전한 행복을 손상시키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자 열망했으나 어떤 사람과 세속적 대화를 할 마음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지각에 뛰어난 평안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명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처럼 큰 축복을 받은 후 저녁에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경험을 이야기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전혀 없었다.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나의 입술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흘러나왔다. 나의 마음은 어두운 절망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너무도 기뻐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말할 때 말을 중단시킨 감사의 눈물 외에는 나의 평안과 행복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였다. 스토크먼 목사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최근에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마음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따뜻한 친절에 대하여 나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와 같이 큰 축복을 받은 지 얼마 후에 나는 브라운 씨가 목사로 있는 크리스찬 교회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했다. 나는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와 하나님께 간합되는 기쁨을 말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행복도 느꼈다. 차분한 마음과 눈물 어린 눈으로 이야기할 때 나의 심령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끌려가는 듯하였다.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2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미국의 대포우였던 록펠러가 성공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그는 대단한 전략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석유 한 방울, 녹슬은 못 하나라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약을 했는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한 기사에게 용액을 담는 용기를 밀봉할 때 쓰는 용액도 40방울에서 39방울로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회의는 반드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성공을 가로막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바로 게으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요. 그 책 이름은 흉터가 사랑스러웠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젊은 산부인과 여우사가 생로병사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희망을 발견해낸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는 이 책을 선물 받자마자 단숨에 읽독을 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책을 읽고 제 이야기로 대체하기보다는 그 여의사의 글 그대로를 제가 이 시간 한번 읽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환자들도 진통제와 수면제로 겨우 잠들어가는 시간이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무렵 익숙한 환자 이름이 간호사의 목소리를 타고 들려온다. 3일 전 당직때 직장관 삽입을 수차례 시도하다 실패한 할아버지다. 변을 못 본 지 보름이 넘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는 할아버지. 그의 얼굴에는 까만 밤보다 더 어두운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암덩어리가 얼마나 크기에 가느다란 직장관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나를 비롯한 동료 의사 4명이 3일 전부터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기 위하여 직장관 삽입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할 뿐이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났다. 다시 내 차례가 되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넣어드릴게요. 모두가 실패한 직장관 삽입을 내가 성공해 내리라 다짐하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자신 만만함도 잠시 땀이 범벅 되도록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나 역시 할아버지를 점점 힘들게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며칠 밤을 고생만 하시는 걸 보니 이제는 할아버지를 괴롭게 하지나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나도 무능력한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렇게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오려는 찰나 늦은 밤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감사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 아내 할머니의 붉은 눈과 마주쳤다. 순간 미안한 마음이 한없이 밀려왔다. 밤 자정이 넘은 시간 불쌍한 할머니는 남편을 향한 간절한 애원을 눈빛에 담아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시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결국 나는 다시 장갑을 꼈다. 하지만 목타는 바람과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튜브는 역시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고통만 더 증가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하루에 피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괜히 다시 해보겠다고 했어. 더 미안하기만 되었잖아. 그렇게 계속되는 실패에 미안함만 커질 뿐 역시나 불가능이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장갑을 벗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구부러진 할머니의 목에 걸린 십자가가 나의 눈에 들어왔다. 아차, 기도가 있었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 함께 기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여쭈어 보았다. 할머니, 혹시 종교 있으세요? 그랬더니 성당에 다니신단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이거 몇 시간 동안 넣는 거 보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그냥은 불가능해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해볼 테니까 할머니도 기도해 주세요. 고통 속에 간신히 잠을 청한 환자들의 갸날픈 숨소리가 들려오는 늦은 밤. 그 조용한 시간에 힘없는 젊은 여자 의사는 장갑을 낀 채 두 손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옆에서는 할머니가 한참 동안 십자가를 손에 쥐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라는 그 일념으로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마음의 기도를 더하여 그 완강한 튜브를 조금씩 밀어 넣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토록 안 들어가던 7cm 부위에서 엄청난 가스가 펑 하고 나오면서 숙변이 심한 냄새와 함께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같으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악취는 향기가 되어 나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이내 나의 두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다른 사람이 보면 우연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도 극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감동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 감동 속에 피곤한 몸도 또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그 옆에 서 있었다. 진작에 기도했더라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저 주말, 수십 명의 입원 환자가 병원에 몰려드는 일요일 당직, 나의 책상에 붙어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스티커를 보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흘러나왔다. 하나님, 이 많은 일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바로 그 순간 나의 동료 한 명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바빠 죽겠는데 책상 앞에 가만히 서서 뭐하냐? 그때 나는 대답했다. 응? 기도하고 있었어. 너무 바빠서. 그리고 나도 흠칫 놀랐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한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나는 연약하지만 기도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은 너무도 강하기에 바쁠수록 기도를 한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젊은 여자 의사는 이렇게 바쁠수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를 한다. 이 말은 저희 마음에 참으로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토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시간 조략법이다. 솔로몬도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빈둥거리는 사람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머릿속으로만 거리에 사자가 득실거릴 거라고 생각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젊은 여의사의 말에 귀 기울여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대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삶의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교훈에 유의하면 당혹스러운 많은 문제가 명백해지고 많은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사물들을 그 진가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하며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 곧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 교훈은 가정을 선택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최고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상의 가정이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며 준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부모와 자녀들이 졸업해야 할 훈련 학교입니다. 가정을 둘 장소를 찾을 때에는 이 목적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재물에 대한 욕망, 유행이 지시하는 것, 혹은 사회의 관습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단순함, 순결함, 건강, 진정한 가치를 얻는 데 가장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죄악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처에 죄악의 장면들과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관능과 방탕으로 이끄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부패와 죄악의 물결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매일 열거하기도 힘든 폭력, 곧 절도, 살인, 자살과 범죄에 대한 기록이 남습니다. 도시의 생활은 거짓되고 인공적입니다. 돈을 벌려는 강한 욕망, 흥분과 쾌락의 소용돌이, 과시와 사치와 과장에 대한 갈증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삶의 진정한 목적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것들은 온갖 악에 대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젊은이들에게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힘을 행사합니다.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공격하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유혹 중에 하나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휴일은 많고 경기와 경마는 수많은 사람을 유인하며 흥분과 쾌락의 소용돌이는 삶의 건전한 의무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매혹합니다. 더 나은 용도를 위해 저축했어야 할 돈은 오락으로 허비됩니다. 기업 합동과 노동조합과 동맹 파업의 결과로 도시 생활의 형편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우리 앞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가족이 도시를 떠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신체 환경은 흔히 건강을 위태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더러운 공기의 편만함, 불결한 물, 불결한 음식, 비좁고 어둡고 비위생적인 주거지들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해악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운집하여 연립주택이나 셋집에 몰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분은 우리의 첫 조상을 아름다운 경치와 소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에 우리가 더 가까이 조화될수록 몸과 마음과 심령의 건강을 얻는데 우리의 입장은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값비싼 주택, 몽드려 만든 가구, 과시, 사치, 안일은 행복하고 유용한 생활에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사람들 중에서 성취된 가장 큰 일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삶의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사는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위해 택하신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언덕의 한적한 가정, 정직하고 자존적인 노동으로 살아가는 가족, 단순한 생활, 어려움과 고된 일을 극복하기 위한 매일의 투쟁, 자아희생, 절약, 인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봉사, 어머니 곁에서 성경을 펴고 공부하는 시간, 푸른 산골짜기의 고요한 새벽과 황혼, 천연계의 거룩한 봉사, 창조와 섭리에 대한 연구, 하나님과의 심령의 교제, 이것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조건과 기회였습니다. 모든 시대에 가장 훌륭하고 고상했던 사람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 모세와 다윗과 엘리사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신임과 책임의 자리를 가장 훌륭하게 감당했던 후대들의 위인들, 곧 세상의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해 보십시오. 이들 중 참으로 많은 사람이 시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사치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락으로 젊음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빈곤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일을 배웠고 집 밖에서의 활동적인 생활은 그들의 모든 기능에 활기와 탄력을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 자신의 자원에 의존해야 했으므로 그들은 어려움과 싸우고 장애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으며 용기와 인내력을 길렀습니다. 그들은 자립과 자제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악한 사귐에서 크게 보호를 받았으므로 그들은 순수한 기쁨과 건전한 교제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들의 취미는 단순하였고 습관은 온건했습니다. 그들은 원칙의 지배를 받았으며 순수하고 강하고 진실하게 자랐습니다. 일생의 사업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신체와 정신의 힘, 쾌활한 정신,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 악을 저항하는 일에서의 확고함을 그 사업에 투자했으며 그러한 것들은 그들을 세상에서 선을 위한 긍정적인 능력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유산보다 더 좋은 것은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과 고상한 품성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현명한 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선택할 때 생애의 최선의 것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